지식이란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축적이 되지요. 지혜는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배워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로 지혜가 없는 지식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을 얻는 길은 책 속에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2013년, 여러분은 올 한 해 과연 몇 권의 책 속에서 지혜로 통하는 길을 찾으셨나요?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화 속의 동물들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줄 테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십니까.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크리스마스 보내고 나니까 월요일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이더라고요.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와.
크리스마스 지나면 본격적인 연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2013년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진영 씨는?
아, 저는 그냥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뭔데요?
선배님한테 안 써가지고 손편지를 좀 써봤어요. 손편지 카드.
네. 아, 괜찮아요. 네. 다른 사람한테 쓰시면 되지 뭐.
또 써올게요. 쪽지 편지라도 써올게요. 이렇게 써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계획은 이렇게 밥 먹자, 뭐 차 마시자, 뭐 수다 떨자 했던 그냥 말로만 했던 약속들 있잖아요.
네.
최대한 한번 진짜 만나서 밥도 먹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네. 선배님은요?
네,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데.
우리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요.
네.
오, 저는 그 손편지를 네.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한번 써보려고요.
오, 그래. 그 괜찮다. 저도 따라할게요.
나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쓰는 네. 편지 한번 해봐야겠다.
올 한 해는 무얼 잘했고, 뭘 못했고, 내년 한 해는 또 이렇게 우리 하도록 하자.
네.
로지나. 이러면서.
로지나.
네. 그렇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실 문자와 반디 사연 주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네. 사연 주제는 깨달음을 준 동물입니다. 이솝우화의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그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뭐 미물이지만 우리가 동물들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강아지를 통해서는 의리와 충성심을 배우잖아요. 여러분들도 동물을 통해서 뭔가 배웠던 경험이 있다면 주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네.
진영 씨는 뭐 배운 거 있어요?
배운 거요? 저는 옛날에 키웠던 저희 이렇게 춘향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왜 또 춘향의 이름이?
걘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줬어. 애가 나대지도 않고 언니는 오늘 기분이 어때 이러면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예, 강아지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고 싶어 할 때 내 얘기는 조금 닫고 들어줄 줄도 알아야겠구나.
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 고마워 춘영아, 잘 지내니?
경청하는 강아지였네요.
네, 경청하는 강아지였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에게 깨달음을 준 동물 있으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 주 고전은 이솝우화 그리고 라퐁텐 우화집인데요. 일단 오늘의 퀴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 동물은 말과의 포유류인데요.
네.
말과 비슷하지만 몸은 훨씬 작고 앞머리에 긴 털이 없으며 귀가 깁니다. 수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속담, 해학의 소재로 등장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당나귀, 2번 염소.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임금님기는 이기
응약이.
이랬죠.
예, 이랬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솝우화 그리고 라퐁텐 우화집 낭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당나귀와 집 당나귀. 양지 바른 곳에서 풀을 뜯는 집 당나귀를 보고 야생 당나귀가 다가갔다. 그리고 집 당나귀에게 살이 찌고 먹을 것이 많으니 좋겠다고 치아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 집 당나귀가 짐을 나르면서 뒤에서 당나귀 모는 사람에게 채찍질 당하는 것을 보고 야생 당나귀가 말했다. 더는 자네를 행운하라고 치하하지 않겠네. 보아하니 자네가 즐기는 풍요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구먼.
소금 나르던 당나귀. 소금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던 당나귀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 소금이 녹아서 더 가볍게 일어설 수 있게 되자 당나귀는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래서 다음번에 해면을 짊어지고 어떤 강가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도 넘어지면 더 가볍게 일어서리라고 믿고 당나귀는 일부러 미끄러졌다. 그러나 해면이 물을 머금자 당나귀는 일어설 수가 없어 그곳에서 익사하고 말았다.
신상 나르던 당나귀. 어떤 사람이 당나귀에게 신상을 쥐고 시내로 몰고 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자 당나귀는 저에게 그러는 줄 알고 우쭐해져서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더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당나귀 모는 사람이 어찌된 영물인지 알아차리고는 몽둥이로 당나귀를 때리며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아! 사람들이 신상에 절하는 거지 널 보고 절하는 줄 아느냐?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당나귀와 여우가 한 패가 되어 사냥하러 갔다. 그들이 사자와 마주치자 여우는 위험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사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당나귀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사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여우는 당나귀를 함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빠지게 만들었다. 당나귀가 도망칠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사자는 먼저 여우를 잡은 다음 당나귀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다리를 저는 채 하는 당나귀와 늑대. 당나귀가 풀밭에서 풀을 뜯다가 늑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리를 저는 채 했다. 늑대가 다가가 왜 다리를 저느냐고 이유를 묻자 당나귀는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뾰족한 말뚝을 밟았다고 대답했다. 당나귀는 늑대에게 입이 찔리지 않도록 자기를 먹기 전에 먼저 말뚝부터 뽑으라고 일러주었다. 당나귀가 일러주는 대로 늑대가 당나귀의 발을 들고 당나귀의 발굽에 온 정신을 쏟고 있을 때 당나귀가 늑대의 입을 걷어차 이빨들을 쳐내버렸다. 늑대는 봉변을 당하고 나서 말했다. 나는 벌받아 마땅해. 아버지한테 백정지를 배운 내가 어쩌자고 의사 행세를 하려고 했을까?
암사자의 장례식. 사자의 부인이 죽었다. 이내 모든 동물들이 군주에게 애통함과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달려왔다.
온 나라 안에 장례식 날짜와 장소를 알려라. 행정관들이 그곳에서 장례식을 주관하고 참석자들을 안내할 것이다.
모두가 참석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왕의 통곡 소리가 동굴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사자들에게는 동굴 말고 다른 신전은 없으니까 그의 궁전 신하들도 왕이 하는 양을 따라 각기 울부짖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보기에 궁정은 사람들이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서도 또 모든 것에 무관심해하는 곳.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곳이다.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 군주의 원숭이 같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 움직이는 듯하니 인간들이 단순한 기계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슴은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옛날 사자왕의 부인이 자기 아내와 이들을 교살했었기 때문에 이 암사자의 죽음으로 그는 원수를 갚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사슴은 전혀 울지 않았다. 아첨꾼 하나가 가서 이 일을 일러바쳤다.
사슴은 울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웃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왕이 화가 나면 무시무시하다. 특히 사자왕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사슴은 그런 것에 읽어내는 데 익숙해지지 않았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숲에 사는 천한 네가 웃고 이 통곡 소리를 따르지 않다니. 네 불경한 몸뚱이에 절대 우리의 신성한 손톱을 대지는 않을 것이다. 늑대들이여, 이리로 와서 왕비의 복수를 하라. 모두 함께 이 배신자를 죽여 왕비의 존귀한 넋을 위한 제물로 바치거라.
배야, 통곡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고통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꽃 속에 잠든 폐하의 고귀한 왕비께서 바로 이 근처에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먼저 왕비님을 알아보았지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보시게, 내가 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가는 이 장례 행렬을 보고 눈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게나. 낙원에서 나처럼 성인이 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엄청난 기쁨을 맛보았다네. 왕께서 비통해 하시는 건 당분간 그냥 당분간 내버려 두시게나. 폐하께서 그러시는 게 내게는 기쁨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들 기적이다, 신이 되셨구나 하며 함성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사슴은 벌을 받기는커녕 상을 받았다. 꿈 이야기로 왕들을 기쁘게 하라. 왕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 마음에 드는 거짓말을 하라. 그들의 마음이 어떤 분노로 들끓고 있을지라도 왕들은 속아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이다.
네, 역시 이수부와. 근데 좀 마지막에는 처세술이 갑자기 길게 나오네요.
그러네요. 늘 처세술이 중요하구나.
야생 당나귀와 집당나귀.
네.
네, 집당나귀가 푸짐하게 먹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던 야생 당나귀가 어느 날 보니까 집당나귀가 주인한테 채찍으로 맞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야, 너도 참 대가가 있구나.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우리 안에 사는 동물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면 먹이 하나 얻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자유롭게 숲에서 다니면 자기 사냥을 해야 되고 힘을 들여야 되고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도 주위에 누가 없나 맹수가 없나 살펴야 되고 과일 하나 따 먹기도 힘든데 동물원에 있으면 다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죠.
네. 그런 자유는 없죠.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는 채찍질은 늘 있는 법인가 봐요.
인간 사이도 똑같은
그쵸?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너무 아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또 소금 나르던 당나귀 이것도 아주 동화책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흔한 얘기라 이 얘기 했는데 또 다시 들어보니까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네요.
자기의 꾀에 넘어가는 거.
네.
신상을 나르던 당나귀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 적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또 우러러보고 하는 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 때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리에서 물러나면 손님들이 끊기죠.
그렇지. 외롭지. 이제 철저하게 외로워지겠죠.
그래서 그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 물러나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자, 또 이 다리를 저는 채 하는 당나귀와 늑대.
네.
나중에 늑대가
늑대가 당했어.
당하죠?
네. 네.
그 가시를 저 말뚝을 뽑고
그러니까
먼저 뽑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뽑는 순간 발로 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빨이 부러졌는데 늑대의 한탄이 참 재밌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냥꾼으로 백정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왜 의사로서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 이게 생각나네요. 장자 선생님의 가르침.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
맞습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암사자의 장례식은 의외로 우아치고는 좀 굉장히 길어요. 암사자가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와서 뭐 울지 않고 웃고 뭐 이런 얘기들.
역시 선한 거짓말은 어느 정도 필요하구나.
그렇죠.
네. 네,
그런 내용이죠. 문자 반디 사연 소개를 해드리죠.
많이 왔네요.
조창아님은 자기관리의 표본 대소변 가리고 그루밍으로 청결 유지하는 고양이에게서 성실함을 배웁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정은주님께서 얼마 전 TV 다큐에서 펭귄의 생활이 나온 걸 봤어요. 가족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고 책임감에 대한 일념에 추위에도 참고 배우자가 사냥 갔다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최형규님은 네. 고양이의 세 가지 덕. 호기심, 고독, 자존심.
그렇구나. 고양이가 지가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한다잖아요. 평등하게.
그래요?
예. 뭐 이렇게 고마운 일 있으면 자꾸 뭐를 갖다가 잡아다 주고 그렇네요.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은 또 뭐라도 복수하려고 그러고. 네, 전 그래서 고양이가 좀 얄밉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정경희님께서 각종 새들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과 알을 품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여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이리저리 알을 굴려가며 품어대는데 삶에 지쳐 저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네요 하셨어요.
저런. 또 언젠가 책에서 본 건데요. 개미는 부지런의 대명사잖아요. 개미 중에 가위개미는 아프리카 열대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우와.
남은 잎에 버섯에 홀씨를 묻혀서 홀씨가 자라나 버섯이 되면 그걸 먹는데요. 그 미미한 생물체가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김숙경님.
그리고 구창희님, 욕심 없고 단순한 우리 집게 풍미를 보면서 허둥거리기를 잠시 멈추게 됩니다.
고정희님은 저는 집에 앵무새 세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네.
어찌나 애교를 부리는지 새 집 청소도 힘든지 모르고 잘 키우고 있답니다.
우와.
앵무새가 부비부비하는 애교를 배워서 일하느라 힘든 신랑에게 해봐야 되겠어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현혜자님, 전 13년 키우던 개가 죽기 전까지 소변 보러 화장실을 가는데 13번을 쓰러지면서도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을 가서도 쓰러지면서까지 소변을 화장실에서 해결하려 했던 나의 개. 개를 보며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본받고 싶었어요. 정말 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늘나라로 갔죠. 이야. 하셨어요.
선비견이네.
이 강아지 대단하다 진짜.
4346님 저는 돼지한테 지혜를 얻었어요. 아무리 많은 새끼도 버리지 않는 모성애를 배움.
맞아요. 네. 그리고 8316님 우리 집 물고기 구피예요. 관심이 과하니 죽고 적당히 하니 자유롭네요. 자식도 갖겠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구피 키워봤어요. 한 100마리까지 번식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낭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더 론리 고우 허트 듣고 올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계속해서 사자에 관한 우화낭도 바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암사자와 여우. 새끼를 한 마리밖에 낳지 못한다고 여우가 암사자를 헐뜯자 암사자가 말했다. 한 마리지만 사자야.
사랑에 빠진 사자와 농부. 사자가 농부의 딸에게 반해 청혼을 했다. 농부는 차마 야수에게 딸을 줄 수도 없고 두려워서 거절할 수도 없어 다음과 같은 꾀를 생각해냈다. 사자가 자꾸만 조르자 농부가 말하기를 자기는 사자를 사윗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자가 제 이빨을 뽑고 발톱을 자르기 전에는 딸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딸아이가 그것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었다. 사자는 사랑에 빠져 이 두 가지 희생을 모두 감수했다. 그러자 농부는 사자를 우습게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몽둥이로 때려 내쫓았다.
사자와 여우와 사슴. 사자가 병들어 굴 속에 누워 있었다. 사자는 친구로 가까이 지내던 여우에게 말했다.
내가 왕키되어 살기를 바란다면 너는 숲속에 사는 가장 큰 사슴을 감언이설로 꿰어 내 손이 닿는 곳으로 데려와라. 나는 사슴의 내장이 먹고 싶다.
여우가 가서 보니 사슴은 숲속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여우가 반갑게 다가가 인사하며 말했다.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 우리의 왕인 사자가 내 이웃인 건 알고 있지. 그런데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그래서 사자는 어떤 동물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지 생각하는 중이야. 사자의 말인즉 멧돼지는 무식하고 곰은 우둔하고 표범은 성미가 급하고 호랑이는 허풍이 세다는 거야. 그래서 사슴의 말로 너야말로 가장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지. 너는 훤칠하고 오래 살고 또 그 뿔들은 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말이야. 더 말해 뭐래. 네가 왕으로 결정됐어. 이 소식을 맨 먼저 전해준 나에게 넌 뭘 줄 거니? 말해봐. 난 바쁘거든. 사자가 또 나를 찾지는 않을까 두려워. 사자에게는 매사에 내 조언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이 늙은 여우의 말을 듣겠다면 내 너에게 충고하는데 가서 가까이에서 그의 죽음을 기다리도록 해.
여우가 이렇게 말하자 사슴은 그 말에 마음이 잔뜩 부풀어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채 굴러갔다. 사슴을 본 사자는 급하게 덤벼들었으나 발톱으로 사슴의 두 귀를 찢는 데 그쳤다. 사슴은 급히 숲속으로 도망쳤다. 여우는 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쉬워서 손바닥을 쳤고 사자는 크게 으르렁거리며 신음했다. 배도 고프고 분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자는 또 다른 꾀를 써서 사슴을 데려오라고 간청했다. 여우가 말했다.
힘들고 까다로운 일만 시키는군요. 하지만 한 번 더 도와드리죠.
그리고 나서 여우는 온갖 꾀를 생각해내며 사냥개처럼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목자들에게 피 흘리는 사슴을 보았느냐고 묻자 목자들은 숲속을 가리켰다. 여우는 사슴이 땀을 식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뻔뻔스럽게도 그 앞에 다시 나타났다. 사슴은 화가 나서 털을 곤두세우고 말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다시는 나를 데려가지 못해. 한 번 더 가까이 오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가서 너를 모르는 다른 동물에게나 여우짓하란 말이야.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니? 친구인 우리를 이렇게 의심할 거야? 사자는 내 귀에다 대고 너에게 조언을 하고 위대한 통치관에 지시하려던 참이었어. 숨을 거두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병든 사자의 발톱에 긁히는 것조차 참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사자는 너보다 더 화가 나서 늑대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고. 아, 불쌍하신 나리. 자, 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양처럼 순해져 있어. 모든 나뭇잎과 모든 샘에 맹세코! 너는 사자한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오직 너만 섬기고 싶어.
여우는 이렇게 가련한 사슴을 속여 다시 사자한테 가도록 부추겼다. 사슴은 굴에 들어가 사자의 진수성찬이 되었고 사자는 사슴의 뼈와 골수와 내장을 모조리 먹어치웠다. 여우는 곁에서 지켜보다가 사슴의 심장이 떨어지자 몰래 낚아채어 제 노력으로 보상받기 위해 그것을 먹어치웠다. 사자는 다른 부위는 다 찾아냈으나 심장만은 찾지 못했다. 여우가 멀찍이 서서 말했다.
정말이에요. 그 사슴은 심장이 없었다니까요. 더는 찾지 마세요. 두 번씩이나 사자의 굴과 발톱 사이로 들어온 동물이 무슨 심장을 갖고 있었겠어요?
사자와 은혜 갚은 생쥐. 사자가 자고 있을 때 생쥐가 사자의 몸 위를 돌아다녔다. 잠을 깬 사자가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먹으려 했다. 생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하자 사자가 껄껄 웃으며 생쥐를 놓아주었다. 그 뒤 오래 지나지 않아 사자는 생쥐의 보은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됐다. 사자가 사냥꾼들에게 잡혀 밧줄로 나무에 묶여있을 때 생쥐가 사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밧줄을 물어뜯어 사자를 풀어주었던 것이다. 생쥐가 말했다.
당신은 그때 내가 보답할 수 없으리라고 여기고 나를 비웃었지요? 그러나 이제 생쥐들도 보답할 줄 안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한패가 되어 사냥하러 나갔다. 사냥감을 많이 잡았을 때 사자가 당나귀를 시켜 그것들을 나누게 했다. 당나귀가 새 몫으로 똑같이 나눈 다음 사자에게 고르라고 하자 사자는 화가 나서 당나귀에게 덤벼들어 잡아먹었다. 그리고 나서 사자는 여우를 시켜 나누게 했다. 여우는 자기를 위해 조금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한데 모아 한 몫으로 만든 뒤 사자에게 고르라고 했다. 사자가 누가 이렇게 나누라고 가르쳐주더냐라고 묻자 여우가 말했다.
당나귀의 불행이요.
정말 나이 들어서 다시 읽으니까
와.
이솝 우화가 뭐 참 교훈이 되네요.
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읽지 않고 이솝 우화 한 권 다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이게 네네. 어린이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절대로. 예를 들면 뭐 사랑에 빠진 사자와 농부. 보세요. 네? 사자가 겁도 없이 농부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농부가 네. 꾀를 내서 이빨하고 발톱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걸 빼자 일단.
그걸 좀 빼주게. 빼고 오니까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
아우 진짜 불쌍하네.
저는 사자가 불쌍하네요.
저도요. 사자가 불쌍해요. 얘는 정말
얼마나 사랑의 눈이 빼고, 멀었으면
이빨 빼고 손톱 빼고 남은 게 없잖아. 전 재산인데 얘한테는.
이는 다시 안 자란다고 그래도 예. 발톱 다시 자라면 어떡할 거야 농부.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근데 그때까지 안 기다려주고 그냥 바로 때렸다는.
어쨌든 사랑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군요. 사자도.
불쌍한 로맨티스트.
그러네요.
사자야 너는 왜 그랬니.
사자야 얘기 좀 하자.
왜 너는 인간을 좋아하게 됐니. 그냥 사자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이고.
자 그리고 사자와 여우와 사슴. 아 여기 나오는 여우는 굉장히 영악하고 사슴은
그러니까.
이 남의 사슴. 그 남의 그 말에 너무
귀가 얇아. 남일 같지 않아 지금 사슴이 진영이야 지금 귀가 너무 얇아.
그리고 나중에 여우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두 번이나 온 저런 어리석은 짐승에게 무슨 심장이 있겠어요. 심장이 아니라 뇌가 없는 건데 얘는.
그러니까 뇌도 없고 심장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은 명예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
이성을 흐리게 하고 위험도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명예욕이.
사슴은 왕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아 맞아 맞아.
지가 깜냥이 돼 사슴이.
사슴이 무슨 왕이야 그냥.
사슴 무슨 사슴 사슴 풀이나 뜯고 이슬이나 그러니까. 먹어야지 뭐 왕이 돼.
아 등 따 쑥고 배부르면 됐지 사슴이 무슨 왕 되려고 해가지고.
사슴은 고귀한. 그 초식동물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왕이 못 되는 거야.
너무 야망 부렸네요 사슴이. 그러지 말자 사슴아. 네.
그 진영 씨는 무슨 뭐 회장 네.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회장이요?
장짜리 뭐 이런 거.
없네요.
없어요?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슴이네.
예, 네, 사슴이에요.
사자와 은혜 갚은 생쥐도 동화책에 꼭 단골로 맞아, 등장하는 맞아. 메뉴인데
네.
이게 참 힘이 아무리 약한 자 존재도 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럼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죠?
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도 언젠간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만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이것도 이웃의 불행을 보고 배우는 거죠.
네.
여우가 알아서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한테 많이 지고 자기는 조금 갖고.
근데 참 나는 여우가 싫어. 여기서도 이렇게 주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여우가 못된 것 같아요.
여우가 좀 못됐죠.
네. 저는 그래서 여우 같은 여자가 안 되고 그냥 당나귀 같은 여자 이렇게 좀 바꿔봐야겠어. 여우 같은 여자라는 소리가 되게 저 여자 여우 같다. 이게 되게 안 좋은 얘기인 거를 이소부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 여자 되게 지혜롭다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여자 되게 개미 같다 이래야 되나?
개미가 지혜롭나요? 근데 옛말에 그런 네.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여우하곤 살아도 곰하곤 못 산다고.
저 여자 진짜 곰 같다. 어머 정말 기분 나쁘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곰여우?
곰여우.
곰여우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곰여우 정도가 좋겠네요.
자 오늘 그것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네?
많죠.
맞네요.
이지희님. 얼마 전에 다큐에서 봤어요. 무리에서 뒤처진 새끼 누를 암사자가 발견하고 그 새끼를 다른 육식동물로부터 지켜주고 살려주는 신기한 우와. 경우였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기하다 진짜.
예.
네, 그리고 정병탁님, 어느 책에 나왔던 도롱뇽 이야기가 생각나요.
네.
꼬리에 못이 박힌 친구를 떠나지 않고 먹이도 물어다주고 지켜줬다는데요.
에이.
맞아, 이거 봤어요.
일본에서
진짜예요.
뭐 공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솔직히 믿지 못해요. 도롱뇽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도롱뇽도 뇌가 있다는 거지요, 심장과.
그런가요?
네.
4595님, 물고기들은 손으로 먹이 주는 척만 해도 몰려들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을 것은 참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희용님, 암사자가 한 마리지만 사자야 라는 대사는 외동딸이지만 둔저에게 힘이 되네요.
네, 외동딸만 둔.
죄송해요. 띄어쓰기를 잘못했네. 외동딸만 둔 저에게는 힘이 되네요. 저부터 사자가 되어야겠지만, 백사자, 백호 보고 낳은 우리 딸 사자로 쑥쑥 커다오 하셨습니다.
좋죠. 암사자.
네.
박창영님, 저는 버럭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종일 꽃을 찾아다니면서 노력하여 꿀을 모으잖아요. 이처럼 저도 꿈을 향해 노력하면 꿀같이 달콤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하셨어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5318님, 반려견은 일정 장소에 쉬하잖아요. 남자 우베 술 마시면 자다가 벽에 쉬한대요. 좀 배워야 할 텐데 그죠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네, 많이 배워야겠네요.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동물은 말과의 포유류인데요. 말과 비슷한데 몸은 작고 앞다리에 긴 털이 없으며 귀가 깁니다. 수송수단으로 이용되며 속담 그리고 해악담의 소재로 등장하는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멋있을까요?
1번 당나귀, 2번 염소.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영화 라이온 킹 OST 중에서 서클 오브 라이프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작품은요. 이소부화와 라퐁테 누아집입니다.
네, 조금 전에 라이온 킹 영화의 일부분을 보여
재밌죠?
드렸는데 넋을 잃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라이온 킹 저 영화 보고 울었거든요. 만화 영화 보고. 예, 아기 때.
저 라이온 킹은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어서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네, 그 뮤지컬도
다 재밌어요.
재밌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낭독 들려드릴 텐데요. 라퐁테 누아집에서 사자와 늑대와 여우 그리고 사자의 궁전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사자와 늑대와 여우. 늙고 통풍에 걸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사자가 명을 내렸다.
노쇠함을 고쳐줄 약을 찾아오너라.
왕에게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동물 가운데서 의사들을 불러들이고 온갖 처방 또한 가져오도록 해라.
의사들이 도처에서 사자를 찾아왔고 처방을 가진 자들 역시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이렇게 병문안을 오는 와중에도 여우는 오지 않고 조용히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왕에게 문안을 드리러 온 늑대가 왕의 취침 전 마지막 접견 시간에 찾아오지 않은 자신의 동료 여우를 비방했다.
즉시 여우 집에 가서 연기를 피워 여우를 끌어낸 뒤 궁으로 데려와라.
여우는 이렇게 해서 어전에 끌려 나오게 되었다. 늑대가 자신을 이런 공경에 빠뜨린 것을 알게 된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폐하, 누군가 거짓 보고를 올려 제가 무난히 늦은 것에 대해 불경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그러나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폐하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 전문가와 학자들을 만나 폐하께서 당연히 그 결과를 두려워하고 계시는 쇠약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단지 열이 부족하신 것뿐입니다. 열로 하시다 보니 몸 안에 열기가 사라진 것이지요. 늑대를 산 채로 가죽을 벗겨 아주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가죽을 몸에 붙이세요. 그러한 비법은 쇠약한 체질에 분명 효염이 있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늑대공이 폐하께 신뢰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왕은 여우의 조언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신하들이 늑대의 가죽을 벗겼다. 왕은 그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죽으로 몸을 감쌌다. 궁정 사람들이여, 서로를 파멸시키는 일은 이제 그만두시오. 왕의 마음에 들려고 애쓴 것은 좋으나 되도록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하시오. 악은 선의 곱절에 곱절이 되어 그대들에게로 돌아가니.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보복을 받게 될지니 당신들이 사는 궁정에서는 어떤 것도 서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오.
사자의 궁전. 사자왕은 어느 날 신이 자기에게 어떤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해놓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사절들을 보내 사방으로 왕의 봉인이 찍힌 통문을 돌려 그를 섬기는 온갖 제후 동물들을 불러들였다. 통문에는 왕이 한 달 동안 제후 회의를 열 것인데 회의는 성대한 향연으로 시작될 것이고 뒤이어 광대 원숭이가 고개를 보여줄 거라고 적혀 있었다. 이같이 화려한 행사를 통해 군주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곤 했던 것이다. 사자왕은 자신의 궁전으로 그들을 초대했다. 얼마나 끔찍한 궁전이었던지 그곳은 악취가 먼저 코를 찌르는 진짜 묘지 같은 곳이었다. 곰은 코를 막았다. 그런데 그런 표정은 짓지 말아야 했다. 사자왕은 곰의 찡그린 표정이 영 불쾌했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저승사자한테 나가서 그리 까다롭게 굴어봐라.
사자왕은 곰을 저승사자에게 보내버렸다. 원숭이는 이같이 가혹한 사자왕의 처사를 극구 칭송하였다. 원숭이의 아첨은 그 도가 지나쳤다.
왕의 노여움의 발톱, 이 왕궁의 냄새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용연향이나 꽃향기도 이에 비하면 마늘 냄새와 같습니다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아첨의 결과도 좋지 못해 원숭이 역시 벌을 받았다. 이 사자왕은 칼리큘라 왕과 같은 족속이었다. 여우가 다가가자 왕은 이렇게 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내게 말해보거라. 숨기지 말고 말하거라.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심한 감기가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없으니 무어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궁지에서 벗어났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궁전에서 잘 보이려면 판에 박힌 아첨꾼이 되어서도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때로는 애매하게 대답해야 한다. 네, 사자와 늑대와 여우 네.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늑대가 여우를 비방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만히 있는 여우를 왜 건드려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라퐁텐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악은 선의 곱절이 곱절이 되어 그대들에게 돌아간다.
맞아.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는 동안 남한테 해가 될 일, 패끼치는 일은 좀 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네. 그리고 네. 특별히 좀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특별히 악플러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요. 괜히 난 비방하다가 언젠가는 사이버 수사대에 걸려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자의 궁전. 이 네. 이야기에서는 말을 해도 수위 조절을 잘해서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네네.
간단하게 말해서 잘 모를 때는 애매하게 말하는 애매하게. 게 좋지 않나.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 중용.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곰은 너무 티를 냈고 네. 그 윗사람 앞에서
네.
또 원숭이는 또 너무 아첨을 했고.
그래 너무 그래 오그라들더라 원숭이 보니까.
안 돼 안 돼. 여우는 그냥 감기 걸렸다고 네. 냄새가 뭐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 주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나 봐요.
자기 주장도 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혜롭잖아요 여우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하긴 그 동물원에 가면은 네. 동물들 좀 냄새가 나죠.
많이 나 걔네들 씻더라 나가 안 해가지고
씻질 않아가지고
씻질 않아가지고 애들이 그런데 저는 곰 마음도 이해하고요 원숭이 마음도 이해하는데 어쨌든 보니까 내용에서는 여우같이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태도 여러분 잘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코 막혀서 냄새 못 맡는 걸로 그리고 목 아파서 말 못하는 걸로 예 이런 방법 좋네요.
이럴 땐 그냥 침묵이 금이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네. 네.
여우가 가르쳐준 지혜도 잘 활용을 해야지 잘못 활용하다가는 당하게 되죠.
그렇죠.
앞에서 말한 알겠습니다. 동물들처럼.
알겠습니다. 근데 선배님 오늘 읽었던 우화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우화는 어떤 우화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사자와 늑대와 여우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으로 읽었던 네. 게.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제 늑대와 여우도 네. 그 당하는 쪽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을인데
네네.
왜 을들이 서로 이렇게 괴롭히냐 이거예요. 사자는 갑이고
네네.
서로 이제 자기가 더 잘 살겠다고 남을 이렇게 억압하고 피폐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진영 씨는요?
네. 저도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그 내용이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너무 솔직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아첨해서도 안 되고 그냥 애매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솔직과 아첨 사이.
네.
이렇게 가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걸로.
솔직과 아첨
네,
사이로.
솔직과 아첨 사이로.
그냥 뭐 정 뭐 곤란할 때는 네. 못 들은 걸로.
못 들은 걸로.
무슨 말씀이신지.
나 요즘에 귀가 그렇죠. 귓밥이 잘 안 나와서 저 요새 이게 잘 못 들어요. 이런 식으로.
중용으로 이제. 갑시다. 중용으로. 네. 마음에 새기고요. 저 박기현 씨는 2년 전쯤에 산 이소부 아전집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한 10회쯤 읽었나요? 이렇게 오, 재밌는데 말이에요 하셨어요.
맞아요. 재밌네요. 저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또 사실은 또 그리고 권진영 씨하고 저하고 워낙 또 재밌게 읽어주니까.
우리 애매하게 하는 걸로.
애매하게 하나요? 네, 재밌게 애매. 읽어드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다르지만요 여러분. 잘 들으면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새깁시다.
네.
자 그럼 원팅의 Like, Life is like a song 듣고 권진영의 고전 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2월 26일 목요일 제목 기품과 품위가 줄줄 흐르는 진영 이서부화는 동화인 줄만 알았다 책 제목에 위에 버젓이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정본 이서부화라고 써있어도 동화로 만났던 이서부화와 별 차이가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읽어볼수록 이건 동화가 아니다 이건 처세술에 관한 책이다 이럴 때는 여우처럼 요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당나귀처럼 저렇게 그리고 사자처럼 저렇게 이렇게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로 지략과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이소부화였다 만만하게 봤는데 절대 만만한 책이 아니었네 아 나도 이제 이소부화 읽은 여자니까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후광이 비춰줬으면 좋겠다 피부에서 광내는 거야 열심히 관리하면 물광피부 만드는 거 쉽지만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고전읽기 열심히 하다보면 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품과 품위가 느껴지면서 입만 열면 주옥같은 지혜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될까? 어우 상상만 해도 멋진걸? 뭐? 그런 이미지는 나랑 잘 안 올... 기다려보세요 거참 내 차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그래도 지금은 이런 모습이 가장 나답고 정겹겠지
고전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명과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야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 D를 드리고요. 카페도르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숲에서 이숲 우화를 미래사에서 라뽕테 누아를 인디고에서 아름다운 고전 시리즈 세트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스테디 레인 그리고 연극 인디아 블로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당나귀죠.
당나귀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4406-8437-9813님
네.
그리고 반디나 문자로 보내주신 김나라, 김석환, 이문숙님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드리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